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5장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전체의 구조를 한번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19살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모든 자녀들, 그들을 가리켜서 출애굽 2세대라고 그러는데, 그 출애굽 2세대를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설교하는 그런 고별 설교요, 당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신명기 들어갈 때 신명기 구조를 나눴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29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고,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 부분이라 그래서 31장부터 34장까지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첫 번째 설교 부분을 살펴봤어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세 개의 설교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그런데 그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신명기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주로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건져 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역사적인 교훈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었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했을 때 지도자들을 세웠던 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견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반역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광야 40년을 거의 보내고 요단 동편으로 북진하는 과정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않고 그냥 올라갔던 이야기. 그 이후에 이제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아모리 왕국, 헤스본과 바산, 그두 나라와 싸워서 정복하고, 그 정복한 요단 동편을 분배했던 이야기. 그리고 바알부올로 인한 심판 이야기와 그것의 연결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신명기의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 부분인데, 그런데 이두 번째 설교 부분에서 4장 마지막 부분, 4장 44절부터 시작해서 49절까지는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절까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두 번째 설교,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을 보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흔히 신명기 법전이라고 알려진 율법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래서 이두 번째 설교 부분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현세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율법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부분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십계명이 크게 두 군데에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신명기에 대해서 한 10주간 과정을 통해서 주일날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하루 한 시간씩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하루에 몇 가지 계명씩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신명기를 이제 읽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지금부터 모세가 하는 설교는 출애굽 2세대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라고 1절에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지금 서 있고,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선생인 모세로부터 율법을 배우는, 율법을 듣는,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 되는 율법의 학생들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40년간 수없이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오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율법의 교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서조차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율법의 가르치는 교사로서, 율법의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 앞에 와 있을 때조차도 놓칠 수 없는 것, 아니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바로 그 일, 마지막으로 한 일이 율법의 교사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죽음이 앞에 와 있을 때조차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후세대에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요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보다 부모 세대에게 더 중요한 과업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지금 세대 부모 세대에게 주신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모들, 신앙의 1세대들은 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길러내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부모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해야 되고, 자녀들이 아 우리 부모님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듣고 배우고 그래서 나도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 세대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끝까지 전심전력해야 할 일, 금식하면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서 저들이 내 삶을 보고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그 삶을 우리가 보여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요 그 땅을 분배하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이제 사사시대를 맞게 됩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설명을 하느냐,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의 전쟁 여호수아 장군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장로들 그 여호수아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시대가 될까요? 다음 세대의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사사기는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아니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세대라고 불러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른 세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앙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후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못했고 믿음 위에 그들을 세우지 못하니까 사사기의 그 엄청난 비극이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출애굽 이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 위에 세우려고 신앙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혼란, 사사기의 아픔, 사사기의 고통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다음 세대를 그 이전 세대가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일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코끝에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자녀들이 우리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체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가르치는,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부모 세대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 일에 전신전력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심장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는 그 부모가 내 자식의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지내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열성적인 그 부모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준비해주지 않고 기도해주지 않고 그들을 신앙으로 세워주지 않는다면 이처럼 무책임한 일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사니까 아주 오래 사는 것 같은데 그 영원에 비하면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가 이 땅의 세월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다가 만약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올 때 우리 그곳에서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믿음을 분명히 전수해 주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그들을 신앙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전력하기 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세대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세대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말씀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여전히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출애굽 이 세대를 향해서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모세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세워진 언약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 사이에 40년 전에 세워졌던 언약이 시내산 언약, 곧 호렙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금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와 시내산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갑자기 치매가 왔을까요?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과거를 40년 전 까마득한 오래전 일이라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사람, 기억력이 멀쩡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분명히 1세대와 세운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 앞에서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와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세웠다, 호렙산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현재성, 언약의 영원성을 말해주고 싶었고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현재성,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 1세대와만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와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 4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 1세대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지금 현재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근본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들에게와 같이 유효하며 여전히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굳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책, 이스라엘의 이 성경책을 굳이 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지금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시내산 언약은, 호렙산 언약은 단지 1세대와만 맺은 언약이 아니고 바로 너희 세대와 맺은 언약이고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게 여전히 유효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영원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듣는 자의 것이고 지키는 자의 것이고 행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벌써 수천 년 전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출애굽 2세대가 모세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결혼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지요? 서로를 향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나만 봐야 돼.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도 나만 봐야 돼. 그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사랑을 드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바로 이 결혼 언약으로 묶이게 되었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당연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다른 신들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 너는 이제 다른 것들에게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심지어 마음속에라도 품으면 안 된다. 한쪽으로 나도 사랑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편에서는 한 분, 신랑,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의 참 사랑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사랑할 뿐으로 그래서 그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고 그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고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혼한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듯 결혼한 신부가 신랑에게 요구하듯 너무 당연한 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너 앞에 두지 말고 오직 나만 사랑해라. 다른 것들 다 가짜다. 진짜면 내가 보내주겠는데 다 가짜라서 너희들을 보내주지 못한다. 너희는 참신인 나만을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내시는데 그 열 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모두가 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 잘못된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 수많은 신들이 다 가짜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이들은 경험적으로 그거를 경험을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 봤지? 내가 참신인 거 알았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거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만 바라봐야 되라고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더 많은 우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신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현실들을 맞아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오늘 모세가 다시 한번 그 계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 첫 번째 계명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한편에서는 하나님도 섬기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알도 섬깁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우상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그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 사이에서 애매하게 서 있던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또 남유다도 망해버리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물론 다시 이제 되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런 아픔의 역사를 겪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첫 번째 계명에서는 너는 나만 바라봐 였다면 두 번째 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어요.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저주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4대까지 저주하신다는 이 말씀을 나중에 역사 속에서 오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들 가운데서 속담 하나가 떠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포도에 관한 속담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속담이 포로민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면 누구의 이가 시어야 되나요? 아버지의 이가 시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그 벌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18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끌려온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곳으로, 우리는 무고한데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곳에까지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 속에, 그들의 그 공동체 속에 퍼진 속담이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 속담이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이 아주 단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에스겔이요, 자신들이 죄가 없고 다 아버지 세대의 죄 때문에 혹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다고 오해하고 있는 그 포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시는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실 거다. 너희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것에 끌려오고 벌을 받은 것이 너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의 죄 때문이라고,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아니 그런 소리를 어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에스겔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아버지가 죄를 받는 것이고 벌을 받는 것이고, 아들이 죄를 지었다면 아들이 벌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벌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조상 탓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너희가 잘하고 있는 짓이냐, 너희의 죄를 한번 제대로 봐라라고 에스겔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바로 그 영혼을 심판하실 거야.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을 멸하시는 경우도 없고,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를 멸하시는 경우도 없다. 각각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망하는 것이지 누구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을 때 아들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오해하게 만드셨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말씀을 절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에 대해서 3, 4대까지 저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1000대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앞부분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5장.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답니다. 아니 복을 1000대까지 주시겠다면 저주도 1000대까지 주셔야지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복 주심은 하나님의 저주에 비하면 한이 없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아주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많다, 영원하다, 그런 의미에서 3, 4대, 1000대를 쓴 것이지 무조건 3, 4대, 무조건 1000대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저주하기는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3, 4대, 1000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3, 4대라는 말을 콕 집어서 하셨을까?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그 아버지의 죄 짓는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3, 4대라도 저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3, 4대뿐이겠습니까? 몇 대가 더 넘어가도 아버지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의 길로 가고 계속해서 말씀의 불순종의 길로 간다면 3, 4대가 아니라 10대, 20대, 50대까지도 하나님은 저주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대 근동의 가족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제 1인 가족이 많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사는 그런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렇게 사는 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당대 고대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게 3대, 그렇게 4대가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있고 또 손자가 있고 이렇게 3, 4대가 한꺼번에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4대가 한 시대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그 집에 제일 어른 되는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심판의 결과는 누구만 받는 걸까요? 그 할아버지만 받는 걸까요? 아니요. 그 지붕 아래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이 그 심판의 결과 그 여파들을 다 고스란히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잘못해서 가장이 잘못해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 다 길거리로 나앉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가정 전체가 그 잘못한 여파를 책임을 지는 같이 당한 그 고생을 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옛날 가족이 3, 4대가 모여 살았으니까 가장 하나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다면 그 가정 전체가 그 여파를 당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3, 4대이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3, 4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그 벌을 받는 거고요. 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아들이 벌을 받는 거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해서 받는 법은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셨으면 한 사람이 잘하는 것 보고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줄게라고 약속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저주를 빨리 그치고 싶으셨으면 그 당대에 그 한 가정에 그 여파가 끝까지 가지 않도록 막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주면서 3, 4대와 천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식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같이 복을 받아야지. 아버지가 잘못 가더라도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그런 모습이어야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11절 말씀, 세 번째 계명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계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의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정도까지 지키냐 하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 네 글자인데요. 요드 헤이, 와브 헤이. 그렇게 네 글자예요. 그것을 이제 신성사 문자라고 하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테트라 그람마톤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요드 헤이 와브 헤이라는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 하나님 그 원래의 발음대로 읽지를 않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도대체 이 신성 사문자의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발음을 잊어버릴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학자들이 연구해서 야훼 혹은 야훼라고 우리가 읽자라고 그런 학자적인 그 의견 일치에 도달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는 그 발음은 잘못된 발음이고 야훼 혹은 야훼일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발음을 안 하다가 발음까지 잃어버리는 사태를 맞았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필경사들이 성경을 필사하는데 그런데 야훼라는 이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 그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던 붓을 꺾고 잉크를 다 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가서 깨끗하게 그 뭐라 그러죠? 샤워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다시 새 붓을 들고 새 잉크로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한 본문에 몇 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어요. 물론 이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요? 내 부모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세상이 볼 때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고 그거를 가리켜서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늘 그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인격 속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만 유효했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가 다 가장 생명을 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고 그리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시 재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 삶을 내 언행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게 할까, 그 고민과 생각 속에서 내 삶을 살아내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매일매일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